세계 소식 톡톡. 세계에서 일어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시아투데이의 허고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오늘 첫 소식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중국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매 5년마다 열리는 중국 공산당의 전당대회인 전국대표대회 19차 당대회와 후속회의인 19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 19기 1중전회가 24일과 25일 잇따라 막을 내림에 따라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집권 2기가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의 위치가 사실상 황제급으로 올라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요?
네, 시진핑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국정의 모든 부문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현재 맡은 직책만 해도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제외하고도 무려 12기에 이릅니다.
네.
우선 권력이 나오는 총구인 군부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모습입니다. 19차 당대회 개막 직전에 군부 실세인 팡펑 후이 전 중앙군사위 연합참모부 참모장을 전격 낙마시켰고 대대적으로 단행한 군부 인사를 통해 자신의 최측근들을 대거 발탁했습니다.
네, 경제 분야 어떻게 장악하고 있나요?
중국에서 경제는 보통 총리가 관장하는 것이 관례적이었는데요. 이제는 직접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진핑과 이코노믹스를 결합한 시코노믹스라는 단어가 19차 당대회 이전부터 외신에 번번하게 등장한 것은 이런 전망을 잘 뒷받침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 19대에서 자신의 경제교사인 중학동창 류허, 중앙재경영 도소조 주임을 정치국원에 발탁해 내년에 경제담당 부총리를 맡기려고 하는 것 역시 같은 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경제정책에 전념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외교는 워낙 중요한 분야니까 당연히 시진핑 직접 챙기겠죠?
네, 시진핑은 앞으로 미국과 대등한 관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신형 대국 관계 이론을 통해 자신이 글로벌 지도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G2가 아닌 G1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 확실합니다.
네.
이와 관련 팡창핑 런민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시진핑은 강력한 지도자로 남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밀린다는 인식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면서 그가 외교 면에서도 스트롱맨의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워낙 시진핑 1인 시대다 보니까 시진핑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요. 당대회 때는 중국 수뇌부 인사도 하잖아요. 그것도 알려주시죠.
향후 5년 동안 중국 당정을 이끌어갈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시진핑과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리잔수 중앙판공청 주임, 왕양 부총리, 왕후닝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자오러지 중앙조직부장, 한정 상하이 시서기 등 5명은 모두 뉴페이스들입니다.
새로운 인물들인 거죠?
네. 네. 이들은 모두 내년 3월 임기를 시작하는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 각각 전인대 상무위원장,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비롯한 국가급 기관의 수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네, 시진핑에 바로 미치면 중국에서만큼은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지도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당연히 이들은 능력을 철저히 검증받은 정치 스타로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예.
9천만 명에 이르는 공산당원을 대표하는 370여 명 정원의 중앙위원회 멤버들 중에서 추려진 25명의 정치국 위원 가운데서 또 선택된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들 중 우선 주목받는 인물은 시진핑의 최측근인 리 잔수 위원입니다. 시진핑보다 나이는 많지만 지난 1980년대 초 허베이성에서 현서기로 있으면서 함께 단 경력을 쌓은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최고 지도부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리 잔수 위원은 어떤 사람인가요?
리 잔수는 허베이성 핑산 출신으로 허베이사범대학 야간부 정치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당 사업에 투신해 헤이룽장성 성장과 구이저우성 서기를 지냈습니다. 지난 2012년 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정치국 입성에 성공했는데요. 앞으로는 당정권력 서열 3위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리잔수는 과묵한 성격이지만 이를 밀어붙이는 뚝심이 장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인물을 주목해야 될까요?
왕양 위원은 일찌감치 될성부른 남으로 불렸던 인물로 손꼽힙니다.
예.
청소년 시절 식품 공장의 노동자로 일하면서 주경야독한 끝에 24살이 되던 해 중앙당교에서 공부한 것만 봐도 대단한 인물이죠.
네.
왕량은 안후이성 수저우 출신으로 고향에서 줄곧 일하면서 부성장까지 승진했습니다. 이후 충칭시 서기를 거쳐 2007년 50세의 젊은 나이에 정치국에 입성했습니다. 앞으로 정협 주석으로 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눈여겨볼 만한 인물 누가 있을까요?
왕훈인과 자우러지 두 위원은 이변을 일으킨 주인공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19차 대회 직전까지만 해도 상무위원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점쳐졌는데 이번에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연출해 국가급 지도자로 부상했습니다. 왕위원은 중앙서기처 서기, 자우위원은 중앙기율검사위 서기가 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네.
한정위원도 내외의 주목을 모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장성 츠시 출신으로 상하이 명문 화둥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정계에 투신해 줄곧 상하이에서만 정치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 기간 아주 짧게나마 공산주의 청년단, 공청단 상하이 서기를 맡기도 했습니다. 시 총서기 겸 주석이 극강의 권력을 거머쥔 지금은 무의미해진 정치적 파벌에서 그가 상하이 방과 공청단파로 분류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하이에서 구청장과 시장, 서기를 모두 거친 보기 드문 상하이 토박이 정치인으로 유명합니다.
네.
그는 또 미남의 스마트한 분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네.
연설로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상무부 총리가 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예, 앞으로 이들의 이름을 주목해둘 필요가 있겠네요.
이들 다섯 명은 출신 성분과 파벌이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19대를 통해 황제급 지도자로 올라선 시진핑의 위상으로 볼 때 이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시진핑의 파벌을 뜻하는 시자쥔이 될 것이라는 단정이 가능합니다.
네.
당연히 이들의 향후 행보는 시진핑의 권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면서 중국을 G2에서 G1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이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후계자를 미리 내정해 지도자 수업을 쌓게 하는 관행이 이번에 사라졌습니다.
네.
많은 언론은 후추나와 천민월의 상무위원회 진입을 예측했지만 시진핑은 둘 다 발탁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의 임기는 5년 뒤 끝나지만 그의 후계자가 누구인지는 오리무중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우선 자신이 2022년 집권을 연장하려는 의도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차차기를 지정하는 대신 복수의 후보 그룹을 만들어 실적 경쟁을 시키려는 경쟁설과 당 총석이나 국가주석을 맡지 않고 군사위 주석직만으로 실권을 휘둘렀던 덩샤오핑 모델을 따른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교체의 불확실성이 제도화되면서 중국 정치 전반의 리스크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절대 권력을 구축한 시진핑은 중국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 제시할 것으로 보이시나요?
시진핑은 개혁개방과 인민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내년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국가 통치 체계와 능력을 현대화하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개혁 심화와 개방 확대를 계속해 개혁과 개방이 서로 촉진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장점을 드러내도록 할 것이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개혁 개방의 과정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은 임기 5년 아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 해마다 이룰 목표를 각각 제시하면서 우리는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열망을 새겨 우리의 분투 목표로 만들 것이다. 영원히 인민의 공복이 될 것이다 라며 인민을 19차례나 강조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이 G2를 넘어서 그러니까 미국과의 양대 구도를 넘어선 G1, 그러니까 중국 위주의 세계를 재편하겠다라는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미국이 어떻게 하는 모습인가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썩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각국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시진핑과 전화통화를 하고 축하의 뜻을 전했는데요. 백악관도 시진핑이 공식적으로 연임된 뒤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트위터에 글을 올려 시 주석의 비범한 승격을 축하하려고 그와 얘기를 나눴다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주제인 북한과 무역 문제로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보통 이런 전화는 누가 거나요?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축하를 하는 사람이 전화를 해야지 시진핑이 전화해서 나 좀 축하해줘 라고 네.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까요?
모양이 서지 않죠. 축하 메시지 외에 어떤 대화가 나왔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 대회에서 시진핑이 내놓은 중요한 정책 메시지에도 주의를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중국 미래 발전이 청사진을 그려낸 19차 당대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평화적 발전의 길을 변함없이 따르고 개방의 윈윈 전략을 추구하며 모든 나라의 이익을 더욱 수렴하고 세계 강대국 사이에서 조정과 협조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진핑은 중국이 중미 관계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상호 존중과 호혜의 근거를 둔 양자 관계의 장기적이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고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중국 방문을 거론하며 양국의 미래 발전 방안을 함께 계획하길 기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G1을 내세우고 있는 거를 굳이 표방을 말로는 하고 있지 않은 듯한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중국 방문에 앞서 한국을 찾잖아요.
네.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하는데 이때 비무장지대 DMZ를 깜짝 방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DMZ 방문 가능성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여러분은 놀라게 될 것.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무슨 뜻인가라는 기자들에게 한박 웃음만 지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깜짝 놀래켜주는 거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니라는 말을 하지는 않은 거네요.
네, 지난 23일 백악관 고위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바뀔 수 있지만 DMZ 대신 경기도 평택 험프리 미군 기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관리는 일각에서 안전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안전은 고려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에 행동으로 보여줄지 아니면 혹은 자주 하던 방식대로 인터넷상의 트위터에 갑자기 통보할지 궁금해지네요.
트럼프의 트위터 정치에 대해서 비판이나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게 사실이죠.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개된 미국 폭스 비즈니스 방송 인터뷰에서 트위터가 없었다면 대통령 당선은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누가 나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면 나는 트위터에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네. 이를 수습할 수 있다며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끌게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략적이네요. 이제는 관심을 끄는 것만이 중요한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그만하라는 주의 조언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누군가 잘못된 의견을 낼 때 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며 가짜뉴스 대응에 트위터가 유용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는 소셜미디어가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며 가짜뉴스가 있고 나는 언론에서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트윗을 올리면 방송국이 이를 잽싸게 방송화면에 띄운다며 감탄했습니다.
네.
그는 트윗은 타작이 같다며 내가 이것을 하면 여러분은 이것을 즉각 쇼에 내보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어찌됐건 뭐 주목받는 법은 톡톡히 알고 있는 그런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했는데요. 아베 타도를 외치던 야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는데 자세한 소식 알려주시죠.
지난 22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총선거 여파로 야권은 분열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당은 초반 돌풍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치면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겸 당대표의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희망의 당에 흡수되는 길을 택했다가 제1야당 타이틀을 뺏긴 민진당은 의원들의 이탈 움직임을 대표 사태로 일단 봉합할 전망입니다.
네.
26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마에야라 세이지 민진당 대표가 오는 27일 열린 민진당 양원 의원 총회에서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아울러 당 전체가 희망의 당에 합류한다는 방침도 철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민진당이 희망의 당과 합해서 총선을 이기겠다라는 계획이 완전히 깨져서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전날 마야라 대표는 희망의 당 합류는 어떤 의미에서 도박 같은 것이었다며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에 대해 고이케 지사와 서로 반성할 수도 있다며 사임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는 선거 패배로 인해 의원들의 당 이탈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당시 마야라 대표는 일부 의원들을 희망의 당을 통해 출마시킬 것을 선언하면서 희망의 당 합류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은 입헌 민주당을 결성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이에 민진당의 분열이 자민당의 압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네, 나름대로의 전략이 오히려 자민당의 승리를 만들어줬다는 거네요.
마야라 대표는 27일 의원총회에서 선거 당시 희망의 당 합류를 결정한 경위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선거 중반이 지나면서 희망의 당 합류를 제안했을 당시와는 상황이 바뀐 점도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민진당은 다음 주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고 다음 달 1일 소집 예정인 특별국회 전까지 집행부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네, 희망의 당 내부 사정도 어수선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5일 열린 희망의 당 양원 의원 간담회에서 고익혜 지사의 책임론이 빗발쳤습니다. 선거 패배에 따른 쓴소리가 쏟아지면서 간담회는 3시간 2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특히 민진당에서 합류한 의원 대다수가 고익혜 지사의 사퇴를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고익혜 지사가 공천 과정에서 일부 민진당 출신들을 배제하겠다고 했던 발언에 따른 역풍으로 보인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진단했습니다.
네, 희망의 당이 사실상 고익혜 당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고익혜 리더십에는 문제가 없나요?
고익혜 지사는 이날 당의 대표로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점에서 책임을 느낀다라고 말하면서도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고익혜 지사가 창당인으로서 당을 내버렸다라는 비판을 우려하는 동시에 바통을 이어받을 2인자가 없다는 사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제1야당으로 약진한 신당, 입헌민주당은 기세등등합니다. 입헌민주당은 개헌 등의 부정적인 유권자 지지를 등에 업고 반아베 행보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나가치마 아키라 입헌민주당 대표 대행은 25일 도쿄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승리 요인으로 하향식 날치기 등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와중에 주권자를 생각하는 정치를 만들겠다는 메시지가 공감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하면서 아베 신조 총리의 날개가 돋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 기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